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핵 군축 협정을 목표로 이날 실무 접촉을 진행한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러시아 대표단은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부 차관이 각각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전 이후 미러 주도로 진행된 핵 군축 체제에 중국을 추가해야 한다고 앞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제네바 협상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공식 탈퇴를 2주 정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신형 9M729 미사일 등을 통해 INF를 위반했고 이는 수백만 유럽인과 미국인들을 큰 위협에 빠뜨렸다며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6개월 안에 러시아가 관련 미사일 체계를 전량 폐기하지 않으면 INF는 파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독자적인 제재 명단을 갱신했습니다. EU는 오늘자 관보를 통해 개인 57명, 기관 9곳 등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으로의 여행이 제한되고 EU 영내 자산 동결을 비롯한 제재가 계속해서 집행됩니다. EU는 어제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대북 제재 조치들을 재검토해 갱신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EU 측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4월 19일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 금융사기 연관자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명단에는 개인 59명, 단체 9곳으로 지금보다 개인 제재 대상이 2명 많았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변한 것은 대상 추가보다 개인의 사망 등 신변 변화 요인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이 남측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1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이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측과의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 미국과 한국 당국이 한국 주요 지역에서 실시하는 동맹 19-2 연합 위기관리 연습은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연습이 자신들을 겨냥한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오늘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주장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와 S-400 미사일을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대중연설에서 S-400 미사일 반입 절차를 공식으로 시작했다고 전하고 미국은 그 미사일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시내 가호로 2020년 4월까지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서 S-400은 우리나라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라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와 이 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것이고 곧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400 첫 인도분을 지난 12일 들여놨습니다. 앞서 미 당국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가 S-400을 운용할 경우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 F-35 등의 보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터키에 대한 제재를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이란의 잇단 우라늄 농축 제한 파기 조치에 대해 핵합의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 직후 지금까지 핵합의 당사국들의 현저한 위반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갖고 대화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위기관리연습 CPX를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함경도 북부 황해도에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양측이 이전과 다른 아이디어로 실무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을 언급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양측이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라디오 진행자 션 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를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시 좀 더 창의적일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추가적인 진전 사항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주요 현안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제기할 것임을 내비치면서 북한 측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임무는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임무라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자신이 동석한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들의 만남이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move to bring them back to the table. I understand that the U.S. is trying to arrange a working level.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재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은 북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94년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이 과거 약속했던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면 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미국이 정의하는 안전보장을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Well, sometimes the North Koreans have a very fluid definition of what security guarantee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경제적 혜택, 국교 정상화,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다 합한 것을 안전보장으로 거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은 이전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많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종식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really wants is an end to the perceived hostile policy which they define as the ROK-US alliance.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한 동맹, 주한미군 주둔, 확장 억지력과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핵 우산 제공으로 정의되는 적대 정책의 종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와 강한 군대로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면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에 대해 평화협정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nder IAEA verification and monitoring, destroy all the nuclear facilities. And I would also add the enriched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과 모니터링 아래 모든 핵 시설과 영변 핵 시설 외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제재 유예를 포함한 관대한 패키지로 응답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자신은 이 패키지에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4자 회담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을 미국과의 실무협상과 연계하고 나섰습니다. 훈련을 현실화하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서울에서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 CPX를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의 이 대변인은 판문점 미북 순회상봉을 계기로 미북 사이 실무협상 일정이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한국과 합동 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19-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 CPX가 진행되는 것을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약속 파기이자 노골적인 대북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에도 합동 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상봉 때도 북한 외무상과 미국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19-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 CPX는 다음 달 한국군 주도로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의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북한 외무성의 이번 담화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대북 제재를 계속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무역 통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국-일본 간 갈등과 관련해 대북 제재 태세의 변화가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며 특히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현재 새로운 대북 제재를 준비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이 평양 대동강 맥주를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10대 소년을 적발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대북 독자 제재법에 따라 모든 북한산 제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11일 북한산 맥주를 몰래 들여와 일본에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팔려던 10대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년은 지난해 10월 초 중국 상하이 여행 당시 구입한 북한산 대동강 맥주 한 병을 가방에 숨긴 채 들여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이 맥주를 200엔에 구매한 뒤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16,000엔에 판매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 북한 맥주를 갖고 들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소년이 중국 출신으로 후쿠오카에 거주하며 수년 전부터 중국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해 일본의 웹사이트를 통해 팔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북한이 원산지이거나 선적지인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대동강 맥주의 수입과 판매를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의 민간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공식 획득했지만 판매는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선박은 미 재무부가 유류 환적 의혹을 제기해 최근 폐선 처리된 선박의 운영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 수입업체인 한국의 A모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역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A사는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강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BOA와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데 면세인료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러시아 상공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딱 뜨거든요. 그 번호를 치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보내온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선주, 그 서플라이어가 러시아 사람인데 강력하게 뭐 이건 안 차기나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씨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토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란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부사 통관됐어요. 작년 11월에.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배, 똑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예요. 그게.
만약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유기준 국회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토어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만이 아닙니다. BOA 취재 결과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 역시 선주가 도영시핑이었는데 도영시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리노의 소유주와 동일합니다. 카트리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도영시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포항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부터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며 광고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최근 집단 체조 공연을 필수 관광 코스로 포함하는 등 제재 국면에서 달러 확보를 위해 관광을 돌파구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14일 웹사이트 관광 소식란에 새로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2019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는 제목의 이 글에서 북한은 7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일수는 3박 4일로 등산과 낚시, 온천 치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광 노정으로는 만물상, 구룡연, 삼일포, 해금강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소개한 금강산 관광 경로는 과거 한국의 현대 아산이 관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한의 관광객들에 소개한 방문지와 동일합니다. 북한은 또 관광객들의 요구에 따라 삼일포와 바닷가에서 낚시도 할 수 있고 심장병,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온천 목욕도 봉사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 관광 홍보에 열심인 것은 대북 제재로 인해 달러 유입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을 일종의 타개책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석탄과 철광석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제재로 막힌 상황에서 관광은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앞선 지난달에도 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를 재개한다며 관광객을 모집했는데 모든 관광 프로그램에 집단 체조를 의무 관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 공연의 좌석은 총 4개 등급으로 가장 비싼 VIP 좌석은 약 910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관광객 1인당 100달러씩 썼다고 가정할 경우 관광 수입은 1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한이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at, you know, the amount of money, even if they had a lot of people going from the outside, I don't think it adds up. I doubt they make money on it.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해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과연 관광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의 지적은 실제 과거 북한의 무역 규모와 관광 수입을 비교해 볼 때 더 명확합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에 북한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해 11억 8,09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2017년 의류 수출로는 3억 7,200만 달러를 벌어 관광 수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지금보다 관광 수입 규모를 더 키우려 해도 현재의 제재 상황 속에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윌리엄 유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호텔과 같은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ll, difficult for foreign investors to go in and build and equip and supply hotels.
호텔 투자는 대부분 사치품 금수 조치 결의에 저촉될 뿐 아니라 투자자 사업체의 평판이 악화할 위험이 있어 투자자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편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23억 1,296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반면 수출은 2억 9,404만 달러에 그쳐 2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인권 유린이 심각한 나라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미 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억류 국가 주간 행사가 15일 미국 상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와 동등하게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가 억류 국가 주간을 맞아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쿠바 등 공산 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 인권 패널로 참가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북 대화가 재개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 의제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점도 인권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관심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 had a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since January 2017.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과거 미북 실무회담의 사례를 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면 아예 의제로 설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do not trust us. It is extraordinarily difficult to include a new issue in the negotiating agenda with North Korea later, at a later point.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한 올리비아 에노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약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가 확인됐음에도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비판 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미의회를 통과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등을 미북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하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핵화와 인권을 함께 해결할 문제로 명백히 분류하고 있고 401조에는 제재 완화 기준으로 정치범 수용소 생활 조건 향상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의 인권 실태는 한국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자와 90년대 이후 공난의 행구를 피해 중국으로 떠난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더 이상 은폐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정보 통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중국을 오가는 북한 주민들의 약 60%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위 탈북자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외부 정보 유입으로 약 90%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 now today, at least 60% of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의 가혹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는 미북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억류 국가 주관은 공산권과 비민주적 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7월 셋째 주에 미 의회가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1953년 연방의회 결의에 따라 선언됐고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한 뒤 차기 정권들이 전통을 물려받아 계속 지정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일입니다.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 단체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전쟁 납북 범죄 문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한국전쟁 종전 결의 조항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의 전쟁 범죄를 해결하지 않고 체결하는 모든 선언들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결의안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가족협의회 회원들은 16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한국전쟁 종전 관련 문구를 담은 국방수관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전의 선결 조건은 북한의 6.25전쟁 범죄 10만 민간인 납북 해결이라면서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쟁 납북자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가족회의 이미일 대표는 휴전회담에서 전쟁 납북자 문제는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은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 하원이 가결한 국방수관법에는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한국전쟁 종전결의가 포함됐다면서 이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합니다. 우리들은 전쟁 납북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기에 그 누구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청산되는 참된 종전과 평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가족회의 입장문을 낭독한 하영남 이사는 누가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하겠냐고 반문하며 가족회가 바라는 것은 전쟁 납북 사실에 대한 북한의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가짜 종전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납북자들이 생사간의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는 날 한반도의 온전한 종전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가족회의 입장문에는 미국 하원이 북한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종전 결의안 철회와 종전에 앞서 휴전회담에서 미봉된 북한 전쟁 납북 범죄 문제 해결, 또한 한국전쟁 납북자 전쟁포로 실종자 문제 해결과 송환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가족회는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가족회는 이에 따라 우편으로 입장문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2일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포함해 한국전쟁 종전 관련 내용을 담은 국방수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칸나 의원 주도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추진한 종전 관련 조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일 무역 갈등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 행보에 안보 불안을 느낀 일본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계속 마찰을 빚으면 미국의 대북 연합전선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을 박승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분명 잘 알고 있을 일본이 왜 마찰을 감수하고 한국의 무역 통제를 하는 걸까요?
My understanding is it really doesn't stem from the forced labor court cases. You know, that's part of a
단순히 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 한 건만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일본 측 수사를 살펴보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사이 계속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우대국들과 정례적으로 하는 실무급 양자협의조차 2년째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불신과 의심이 이미 깊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과거사 관련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You know, some concern in Japan that you know when the New York Times report came out, for example, about this idea that the U.S. made.
물론 과거사 판결이 기름을 붓기는 했지만 기저의 문제는 일본의 안보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예전만큼 든든한 동맹이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예컨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에서는 우려가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깜짝 방문해서 보여준 행보는 과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더 단호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일본 사회에 많은 의문을 던져줬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태도 때문에 일본이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건가요?
I think the vulnerability piece is more on the U.S. side, or that sense of increased vulnerability.
그렇습니다. 일본의 안보 불안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현 미국 정부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줄이거나 아예 취소하면서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그 후 북한에 당근을 더 주기 위해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나왔고요. 따라서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그런 쪽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요소들이 일본 사회에 대북 안보 불안을 조성했고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 중재자 역할로 적극 나서야 할까요?
I think we can definitely facilitate communication. I think right now in particular this latest export control move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상호 불신을 푸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중재를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의 편에서 평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대화 촉진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무역 통제 조치는 한일 간 수많은 오해와 소통 오류로 빚어진 측면이 큽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일본산 수출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북한 수중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I think there are some facts there, but I think they date back relatively far.
그 발언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다 해도 아주 오래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근에 한국이 물자 관리를 잘못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지난해 석탄 수출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게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은 정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면요.
이번 사태가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Certainly I worry about its potential impact on trilateral
현재까지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공조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갈등이 계속되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진 않겠지만 3국이 단결된 전선을 형성하는 데 애를 먹을 것입니다.
미 국방장관 동아시아 정책 고문을 지낸 제임스 쇼프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최근에 한일 갈등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박승혁 기자였습니다. 북한에서 곧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올해 장마는 언제 시작됩니까?
남한에서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에서 중부지방까지 동시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자주 유입되면서 예년보다 며칠 늦게 시작됐는데요. 북한의 경우 보통 7, 8월이 장마철인데 올해는 7월 중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15일 보도를 들어보시죠.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올해 7월 중에 장마가 시작되고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에도 이미 폭우로 일부 지역들에서 침수 현상들이 나타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옥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북한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져 왔는데요. 장마 기간 동안 해갈이 될까요?
장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고기압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장마전선인데 두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 가을 장마도 생성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한반도를 우기로 보고 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장마는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가뭄 피해가 커서 심각한 식량난이 초래됐는데 동시에 홍수 피해도 발생했죠.
네,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고 곧이어 8월에 연이은 홍수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8월 23일 태풍 솔릭이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강타해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황해 남북도에서 폭우로 2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적어도 76명이 숨졌습니다. 또 1,758채의 가옥과 56채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8월 중 유실된 농경지만도 17,000헥타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에서 비 피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전 세계 조사 대상 191개국 가운데 55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상 예보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기상 장비가 노후화되고 관측 자료 수집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기구들도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비를 하고 있죠.
내 국제 적십자산은 평양, 신의주, 원산, 개성, 희천, 청진, 함흥에 위치한 7개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와 텐트, 개인 위생용품, 간단한 취사도구와 식수,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선 북한 정부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댐과 제방 등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하수구와 배수구 막힌 곳을 정비하고요.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죠?
네, 우산처럼 길고 뾰족하며 금속성인 물품을 몸에 지니지 말아야 하고요. 전신주나 큰 나무 밑은 피하고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 있을 경우에는 빨리 하산하고 강과 계곡에 있었다면 급히 높은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마철 기간 동안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로 인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 즉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험도 큽니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핀 음식은 버리고 음식과 물은 끓여 먹어야 합니다. 또 세균이 옮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장염과 설사병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보리차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텔 요리사 최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크리스 최 씨는 3년 전에 옮긴 이곳 직장 호텔에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였던 담배와 작별을 선언했습니다.
장인까지 담배 피우면 담배는 이제 다 끊었거든요. 술은 별로 또 좋아하니까. 미국 와가지고 담배를 더 피우게 되더라고. 담배밖에 그 친구들 게 없잖아. 처음에는 호기심에 미국에 왔으면 미국 양담배를 피워보자. 말보로 뭐 말보로 바깥에서 피우자고 뭐. 거기 막 하늘의 별 따위처럼 피우지도 못하는 거 여기서는 미국에 와서 봐라 뭐 별치 않게 이렇게 피운다 뭐 이렇게.
근무 시간 외 추가로 일을 해야 했던 이전 직장에 비해 일이 훨씬 줄어든 만큼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담배를 더 많이 피웠지만 이곳에서 금연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일하고 들어와도 또 뭐 키친에 들어와서 셰프송 니 스모킹 담배 냄새 난다 이러면 나 또 아이 피울게 아이 피울게 이러면서 자꾸 피우게 되고 그러다가 에휴 피우지 말자 올해 목표에 세워놨지. 올해 목표에 세웠는데 설날부터 담배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데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각을 시작해서 피웠다가 그 다음에 확 차버리지. 그리고 아프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 몇 달 됐지만 이제는 담배 생각이 멀어지고 안 나네 이제.
그렇게 힘들다던 금연을 실행에 옮길 만큼 일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른 크리스 최 씨. 최 씨는 취재진을 호텔에 있는 음식점으로 안내하며 호텔 요리 시식을 권했습니다.
포크, 피시, 닭고, 치킨, 브레지 브레드, 피시, 저녁 메뉴에 스테이크가 있는 데다 점심 메뉴에는 없네. 아프타이저는 뭘로 하겠어요?
호텔 1층에 자리 잡은 제법 넓은 공간에 잘 꾸며진 서양식 식당. 취재진은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멕시칸 요리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호박 습이 나오는 요리인데요. 주홍 빛깔이 도는 이 호박 스프는 최 씨의 솜씨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호박 스프잖아요.
네, 제가 만든 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그
뭐가 들어가나요?
버럴라 스쿼시하고.
버럴라 스쿼시가 한국말로는 그냥 그 노란 호박.
호박, 네, 호박. 노란 호박인데 여기 그 조롱박 형태니까 좀 한국에는 없지 그런 호박이. 그렇지.
오, 굉장히 맛있는데요?
이게 다 캐러추.
당근.
당근하고 그러니까 버릴라 수가시만 하면 너무 비싸니까.
아.
바란스 비싸니까 나 그 당근을 배합해 가지고 오데올리.
당근 오. 네. 호박 오.
호박. 호박 호박이 버릴라 집 좀 비싸잖아요.
아.
그리고 거기다 브라운 슈거를 조금 첨가하고 헤비 크림하고
크림.
밀크.
우유.
네. 마늘. 양파.
마늘도 들어가요, 여기. 마늘 맛이 안 나는데요?
네, 마늘 맛이 안 나게 해서.
미국 음식을 지금 뭐 9년 동안 만드셨는데
네.
미국 음식 한 평가 좀 해주세요.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음식이?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미국 음식도 설탕이야. 물론 설탕이지. 근데 뭐에 재밌는가 하면 소스로 만들고 이런 게 내가 무슨 약초 만들고 약초로 달해서 만들고 네, 이런 것처럼 미국 소스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식이라 할까? 건강음식 이런 게 많거든요.
제법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한국 음식, 미국 음식의 전문가가 된 호텔 요리사 크리스 최 씨. 최 씨의 가슴엔 한국의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 모양의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가슴에 평생 배지를 달고 살았던 북한 사람의 습관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미국 음식과 한국 음식 전문가가 된 크리스 최 씨. 그러나 아들 자식 돌상을 차려주고 중국에 나온 후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가 그리운 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난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들이나 이 생일이 머리에 다 있거든요. 그럼 내 학교 때 그 소구 때 아무게 오늘 생일이네. 생일 그 친구하고는 그 생일이 각별했으니까 오늘이 친구도 오늘 생일이네.
어떤 친구였어요?
그냥 형제보다 더 가깝지. 우정이라는 게 친구라는 게 형제보다도 더 커요.
가끔씩 가족보다 친구가 더 그립습니다.
어릴 때야 서로 뭐 그게 겉멋이 들어서 가지고 뭐 힘자랑도 해보고 힘자랑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집 사정이 조금 어렵다 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북한에서는 서로 도와준다는 게 뭐 막 뭐랄까 없는 걸 서로 친구들끼리 저쪽 다른 집에 있는 걸 자기네 없을 때는 서로 거기 걸 훔쳐다가 이쪽에다 갖다 죽이다 하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 너네 집에다 줄 수 있거나 너도 응당에 가져야 된다 너도 가져야 된다 서로 이러면 그게 혈육보다도 더 친구로서 그 다음에 뭐 누가 나를 뭐 괴롭혔다 하면 서로 가서 편들어서 뭐 때려주고 그러다가 남자친구들이니까 놀고 먼저 간 사람들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그리운 사람들을 꺼내어 보고 옛 추억에도 잠긴다는 최 씨는 이곳 유타주가 오래전 떠나온 고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정부에서 나를 그 이렇게 인터뷰해서 보낼 때 유타로 보낸 게 여기 오니까는 딱 내가 있던 그 고향하고 기후도 같고 공기도 같고 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친척이나 이렇게 형제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먼저 미국에 온 사람들은 거기로 무조건 가지만 나처럼 이렇게 혼자 온 사람들은 내가 살던 그 지역이나 이런 기후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 따라서 위치를 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던 데는 백수산보다는 아예 추우니까 딱 이 유타 기후하고 비슷해요. 근데 똑같은 데를 이렇게 아마 선정해서 그래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유타는 정말
유타주 사람 크리스 최 씨. 미국에서의 삶이 조금은 외롭지만 나이 50을 바라보는 최 씨는 지금의 삶이 익숙하고 좋습니다.
변하고 뭐 행복하고 뭐 지금의 뭐 미래에서 뭐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좋고 지금 시간이 뭐 좋고 하면 뭐 그게 미래겠죠.
현재 삶이 미래가 될 거란 얘길까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
10년 뒤에요? 이제 한 10년은 그냥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건강이 따라주면 한 뭐 어느 정도까지 가겠지.
50대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환갑이 될 즈음 은퇴해서 비로소 청년 시절부터 머릿속에 그렸던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글 쓰기 싶을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난 시간의 삶을 일기에 남겨둔 최 씨는 무엇이 됐든 삶의 흔적들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어떤 글들을 쓰게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2019년 크리스 최 씨가 느끼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거리고 사람이고 뭐 봄은 다 그래서 다 너무 좋고 네, 살벌한 게 없고 첫째로 말하는 게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반기고 너무 좋고 막 이웃 같고
그리고 삶에 애정을 갖게 해준 이곳 유타주는 크리스 최 씨에게 제 이의 고향입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 호텔 요리사 크리스 최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조지아주에서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 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남북전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인근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45년 당시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 로스앨라모스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원자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소의 소장은 물리학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핵구름이 하늘로 치솟자 힌두교의 경전에 있는 말 나는 죽음이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다 라는 구절이 생각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추진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지만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가공할 폭탄을 만들었다는데 고민했습니다.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의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9년 7월 16일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카라얀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 때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라얀은 스승의 조언에 따라 지휘자의 길에 나섭니다. 1929년 지휘자로서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카라얀은 독일의 지방도시 우룸에 있는 한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카라얀은 잘츠부르크 음악제 지휘와 베를린 필하모니, 비엔나 필하모니의 지휘를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카라얀은 특히 교향곡과 오페라 해석에 탁월했으며 그가 지휘한 곡에는 아름다움과 열정이 들어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라얀은 1984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한국을 방문해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2월 미국에서 비엔나 필하모니와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1989년 7월 16일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